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열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19장 한 장을 가지고요. 종교가 아닌 관교의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계속해서 우리 연대기적 묵상을 살펴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연대기적인 순서, 성경의 역사적인 순서로 지금 출애굽기를 살피고 있는데요. 애굽 탈출과 관련된 여정을 살폈고 저 지난주부터 애굽을 떠난 지 한 45일에서 한 50일 정도 만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한 그 역사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과의 그 400년 전의 약속들을 이제 실천하고 이루어가지고 성취해 가시는데 그 이집트 이 땅에서 죽을 뻔했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시지 않고 오히려 방향으로 보면 그러니까 북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오히려 정반대인 남쪽 방향으로 이끄셔서 그러니까 약속했던 것과는 전혀 반대 방향으로 이끄셔서 시내산이라는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죠.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은 19장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살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정확한 그 창조의 그 정체성, 너희가 존재하는 이유,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이유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사명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왜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여정으로 보면 구원 그 이후에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땅을 건너서 하나님의 은혜로 시내산, 그러니까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그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하여서 부르신 이 성도의 정체성, 그 부르심의 의미를 잘 몰라서 교회까지 왔는데 홍해를 건넜는데 여전히 세상 욕심을 숭배하는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교회와 성도를 욕하고 있으면 이런 모습일 거예요.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저들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고 창조하신 그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살 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을 그대로 가져와서 세상 우상에게 요구하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홍해를 건넌 구원 그 이후 이 시내산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그 의도와 이 시내산 언약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게 신앙의 첫걸음이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여정은 전체적인 여정은 마치 우리 이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던 그 길에서 이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여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유월절의 의미. 거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그것이 구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홍해를 도와하는 사건, 그리고 시내산의 여정, 그리고 광야에서 훈련하는 시간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정복했는데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가나안에서 시작되는 사명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살펴보면 이것을 잘 살펴보면 성도인 우리가 구원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르기까지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큰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이르는 그 믿음의 과정을 성도된 내가 걸어갈 것인가라는 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굉장히 지혜를 얻을 수 있죠. 그래서 홍해 도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명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인 시내산으로 굳이 아니 좀 가까운 데로 갔다가 가면 더 좋잖아요. 근데 굳이 더 먼 반대 길로 이끄셔서 거기서 백성들을 모으고 거기서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십계명으로 시작하는 율례와 규례를 선포하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여정에 대한 이 구원이 뭔가라는 그 바른 의미도 바르게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을 맺으시고 율례와 규례를 주신 그 시기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언약을 맺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그 이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구원을 해주겠다라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율법,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게 아니라 이미 구원된 백성들, 그러나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이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나온 이 백성들에게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창조된 백성이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요, 나의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한 얘기로 율례와 규례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우리가 조금만 잘 살펴도 신약에서만 구원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구약이 정확하게 그 구원의 의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잘 살펴도 구원은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로마서를 보고 갈라디아서를 봐서 오히려 더 헷갈릴 수 있는데, 역사를 모르고 보면 그게 더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역사를 통해 보면 너무도 분명한 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누구라는 걸 알려주시고, 나 또한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리로 초대하시는 것. 그게 우리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먼저 꼭 가야 되는 시내산 언약, 이 하나님과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을 먼저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저 따라하는 건 멍키 씨 멍키 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냥 보고 사람 쫓아하듯이 그런 원숭이로 우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나에 대한 확실한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또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그게 정상적인 인격적인 사람들의 관계의 시작인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사명의 땅 가나안에 갔을 때 바른 삶,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일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도 모른 채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신의 산으로 가서 교회 왔을 때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로, 하나님의 뜻과 역사도 알지 못한 상태로 그냥 이 종교적인 기도에 뭐 예배에 말씀에 봉사에 그렇게 숙달되어 버리면, 그 교회당에서 살아가는 게 익숙해져 버리면 그 얼핏 보면 별탈 없이 그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성경은 그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 종교 생활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아니에요. 뭔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뭔가를 구하고 뭔가를 바라고 뭔가를 나누기 전에 하나님은 당신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든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자기 속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와 친한 사람, 나를 아는 사람과 그 얘기를 하듯이 하나님은 지금 그 관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그런 부르심을 모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누군지 자신의 정체성을 모른 상태에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게 바른 신앙 생활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교회에서 열심히고 직분을 가졌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건 바른 믿음 생활이 아니라 그냥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사야서에, 이사야 선지자 시기에,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다 망해가는 그 시기에 나타납니다.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누가 갖고 오라고 하냐? 하나님이 이걸 하라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걸 싫어한다고 말합니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했느냐?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요구하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왜 이걸 가져왔냐? 누가 이걸 달라고 그랬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느라. 그러니까 성회라는 하나님이 부르신 분명한 이 예배 안에서 죄악 그대로 뭉쳐가지고 자기 욕심껏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교회에 익숙해져 버리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의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배를 알고 성경을 알고 금식을 알고 뭐 봉사를 알고 그렇게 평생 지내왔는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천천벽력 같은 얘기인 거예요. 너의 예배가 지겹다. 네 금식과 네 기도가 듣기 싫다. 너의 봉사가 짜증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교회 생활인데 기도, 예배, 봉사, 금식.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 때문에 내가 미쳐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신 이 하나님의 처음 언약으로의 초대, 그 의미.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열매로서 드려지는 이런 예배여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었고 자신의 정체성도 잊어버린 채 그냥 익숙한 종교 생활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치겠다. 난 더 이상 이것을 받을 수 없다. 누가 너에게 이렇게 나오라고 그랬냐라는 거죠.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바르게 나와야 하고 바르게 살아야 하고 그 진심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너에게는 진심이 빠졌고 마음이 빠졌고 의도가 빠졌고 그냥 껍데기만 나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 신의 산 언약의 참된 목적을 여러분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예배드리는 이곳에 저처럼 뭐 태어나면서부터 모태신앙을 살면서 교회에 계신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떤 극박한 사건을 계기로 너무 이 안타까운 마음에 들어온 분도 있을 거고 또 친구가 초대하고 가족이 초대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이 초대해서 결국 이 교회당으로 온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을 지금 출애굽의 여정과 견준다면 비교해 본다면 어떤 이유로 교회당에 왔던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의 인도를 따라 또 친구가 가니까 옆집이 가니까 가족을 따라 이웃 따라 홍해를 건넌 모습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지금 이 약속의 장소 신의 산 교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건요. 그래서 여러분 일단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로 인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선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이곳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나간 사람에 교회 가자고 해보세요. 여러분 친구에게 가보자고 해보세요. 여러분 가족에게 가보자고 해보세요. 갑니까? 옵니까? 안 와요. 아무나 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왔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곳에 올 수 있는 기적 가운데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예배 속에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받고 나온 너무나 놀라운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부터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셔서 내가 이곳에 왔다면 내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그 나를 부르신 그 기적 속에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걸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가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부르셨는가를 말씀을 통해 듣고 바르게 알아서 그 부르심과 초대의 이유를 우리가 이해할 때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아 그런 거구나 라고 할 때 내가 내 인격으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화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결단하는 거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당 안에 와 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 그 부르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나를 부르셨는지도 모른다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신의 산 언약과 같은 하나님과 이 언약으로의 초대와 응답에 여러분이 나아가지 않았다면 그런 거듭남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모태신앙으로 평생 예배를 드리고 왔는지 몰라도 이사야 선지자 때 하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정말 너무 괴로워하시고 아파하시는 그런 뭔가 잘못된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내가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아는 거듭남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지금 어떤 거예요? 이 출애굽의 여정으로 보면 홍해를 건너긴 건넜으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시내산에 있지도 않고 시내산에 있는 것 같은데 말씀하시는 것 듣지도 않고 사명의 땅에 가지도 않은 그냥 방황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시내산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만 방황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방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의 초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왜 나를 이곳에 이끄셨으며 나는 그럼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신앙의 시작인 거예요. 다른 어떤 기적적인 방법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부르시고 초대하는 이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하는 19장 5절을 우리가 살폈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온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창조주 되신 분이랍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 이것 하나면 모든 게 다 한 거예요. 나를 만드셨고 나를 지으셨고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분이 그 창조한 분이 나를 부르시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니까 나를 창조하신 분이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나의 존재하는 바, 나의 살아갈 바, 나아갈 바를 잘 아는 거. 그게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인 거죠. 그러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인생을 자기 것인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그런 의미로 너를 내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그 구체적인 정체성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런 백성이 당신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관련된 정체성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금 여러분과 저의 이 신분인 거, 정체성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그 이후, 홍해를 건넌 이후 이런 정체성을 깨닫고 바르게 믿지 못하면 여러분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고 뭐 부모님, 뭐 할아버지, 뭐 증조부 해가지고 3세대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건 종교적 가정이지 그건 믿음의 가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그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하시는데 이것은 뭐 신약이 되고 시간이 흐르니까 바뀌더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합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말씀을 신약에서도 말씀하는데 뭐 예수님의 가장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날 성도들이 이 부르심에 대해 분명히 여러분 인식하고 이 정체성을 알고 있다면 이 정체성을 아는 사람은 사실 내가 사는 곳이 어느 땅이냐 어떤 환경이냐 어떤 상황이냐 이건 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내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바로 그곳에서 거룩한 성도로서 참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니까 정체성을 알면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는 증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아는 이 하나님을 내가 감출 수 없어서 표현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성도가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결국 어떤 열매가 나타나냐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그런 빛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는 곳에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세상과 같이 어울리고 세상보다 더 잘 즐기고 세상의 것들을 교묘히 누려가면서 세상의 사람이 아무리 봐도 나와 좋게 어울릴 수 있는 친구이기는 하나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닐 거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되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술 먹고 담배 피고 세상에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역할이 뭡니까? 우린 보통 제사장 그러면 무슨 종교적인 행사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그래서 목사도 가운을 입고 가가지고 뭐 천주교처럼 이것저것 흔들어대면서 뭐 굉장한 것을 하는 것이 그게 제사장이고 그게 무슨 목사고 그게 무슨 그런 사제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종교적 행사를 진행하고 주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이 제사장의 역할인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전부 하나님께 등 돌린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고 거부하고 다 등을 돌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것을, 그 진심을 보는 존재가 되어야 될라. 그게 제사장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를 살리고 나라를 구원하고 생명을 주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에서 기도하면 병든 자가 낫고 무슨 죽은 자가 살아나고 무슨 행사를 하고 무슨 뭘 하면은 뭐가 나타나,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시려 하는데 하나님이 누가 필요한 겁니까?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흘러갈 수 있는 그 통로, 제사장 된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우리는 사명의 땅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 이런 제사장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면 어떻게 그것을 구체적으로 감당해 갈까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여러분 지금 주어진 여러분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사업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이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가고 묵묵히 그 길 가운데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고 지금 어떤 조건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성실하게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살아가는 거. 어쩌면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틀렸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고 뭘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고 전부 우리가 지금 바른 길을 걸으면서도 그 의도를 모르고 의미를 모르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삶을 보면 결국은 어떤 거예요?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어디 오지 선교지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내 주변,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터, 내 학교, 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그를 믿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확실히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믿고 그 동행하는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행의 길에서 무슨 기적이나 표적이 없음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꼭 하나님이 가고 역사하는 데는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됩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기록도 있지만 모든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시간적으로 따져도 6천년의 역사 속에 불과 1년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밖에 되질 않아요. 만약에 6천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기적을 4천년, 5천년을 했다. 우린 따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당신은 기적을 베푸셔도 결국은 그것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그것을 믿는 증인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우리 성경을 통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행하고 있는데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데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아니면 최고의 부자로 살아가는 길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저 부자의 길, 높은 길, 잘 뚫리는 대로에만, 거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제시하시는 언약의 조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지금 작정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건 일대의 아주 그냥 획기적인 사건이 하나님에게. 왜요? 다 등 돌리고 세상으로 다 가버렸는데 그나마 아브라함 하나 살려내서 그것을 걷고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많은 민족이 200만이나 300만이나 되는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지금 마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비로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 하나님의 꿈에 대한 얘기,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무조건 달려가는 건 옳은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죽음의 땅에서 구원해서 이 교회, 신의 산으로 부르셔서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정체성이 뭔지를 바르게 알아서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뭘까? 그래서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진리를 할 때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 당시 이런 약속을 제안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종교적 굴레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전부 일제히 응답하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다 행하며 살겠습니다. 기쁨으로 화답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시내산에 오기까지 모두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뻐하고 즐거이 약속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을 합니다. 물론 그 후에 종종 하나님의 이 진심을 잊고 또 애꿎게 애를 먹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적어도 어쨌든 이 하나님의 꿈을 듣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에서 이 모든 백성들은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기에 하나님이 주신 그 법도와 규례를 즐거이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진심을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서로에게 속박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그 모든 걸 뭘 할 수 있다고 그딴 소리를 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심을 알고 진정으로 사랑할 때는 정말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내가 할 수 있어. 너를 위해 죽을 수 있어. 남녀가 사랑할 때 그래서 초인적인 힘으로 막 서로를 배려하고 그동안 잊지도 않은 이상한 식스센스 이상의 것들이 발견돼서 눈동자 하나, 뭐 냄새 하나, 표정 하나만 가지고도 그 마음을 쫙 알아내서 기쁘게 쫙 해주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갖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런 기쁨을 주시고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관계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 지금 그 진심을 조금씩 맛보고 알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거죠.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하시는 그 하나님이 뭘 뜻하시는 걸까? 뭘 원하실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시내산 언약, 레위기, 뭐 십계명, 이 법도 규례 이런 말들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진심이 통하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져서 백성들이 마치 천국 같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율법의 목적에 대해서 율법이 왜 있냐, 로마서가 왜 있냐, 갈라디아서가 왜 있냐 거기를 찾기보다 먼저 구약에서 이 율법이 주어지는 이 지금 이 역사적 상황과 분위기 그리고 그 의미를 온전히 알아야 신약에서 기자들이 말하는 로마서의 의미, 갈라디아서의 의미, 곳곳에서 말하는 그 말씀의 의미, 율법에 대해 왜 저렇게 토론하고 왜 저렇게 목숨을 걸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그 의미를 바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살피겠지만 이 시내산 언약의 내용 중에는 이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 희생을 기억하고 잊지 않게 하는 율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계를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실제로 오시는 예수님을 계속 증거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심을 잊지 않게 하는 제사제도 그게 조금 전에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이 싫다고 말했던 그것이 바로 이거였어요. 싫은 게 아니라 옳은 게 중요한 건데 잘못하고 있었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건 뭡니까? 결국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렇게 약속했던, 그렇게 모형으로 보여줬던 어린 양의 실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결국 그 율례가, 그 율법이 어떻게 돼요?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살펴가겠지만 율법이 완성되어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지키지 않고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이미 하나님이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그 의도와 의미는 알아야 되지만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건 말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야 되는 그 가치와 윤리와 그 길, 그 바운더리, 그 기준이 있어요. 그거는 영원토록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그 신에 대한 약속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뜻,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이 언약이 모든 인간들의, 모든 세대들의, 모든 피조된 이 피조물들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내산에서 주신 법도와 규례는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주신 거죠. 사실 법도와 규례가 있다는 것은 뭐 지켜야 될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사람은 연약하다 치고 연약하니까 우리가 잘못 실수하니까 이런 규례가 있어야 되는 건 우리도 아마 스스로 다 인정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사람과 이런 약속을 하셔서 스스로 그 굴레에 얽매이시고 그 율법의 짐을 왜 당신이 지셔야 됩니까? 왜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전지전능하셔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하나님께는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서 너 1등하면 내가 아이패드 사줄게. 아니 자기가 1등해서 자기가 1등하면 되는데 뭐 거기에 부모가 1등했다고 돈을 다 입어 투자해가지고 그걸 왜 해줘야 됩니까? 오히려 그런 약속은 부모에게 더 불편하고 사실 따지고 보면 손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들과 이 율법을 그런 의미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정말 불편하고 귀찮은 일이었죠. 그런데 이 약속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생명과 평강의 복이 되게 하고 만사형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유익하고 안전한 울타리, 안전한 기준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그 세계는 짐승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서 떠나가기 시작할 때. 그러니까 이 언약과 규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이 구원된 백성들, 이 구원된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자, 율법은 하나님께 불편을 끼치지만 사람에게는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사랑하셔서 사람에게 그렇게 자신이 불편해지시면서까지 언약이라는 속박을 스스로 짊어지시는 사건이 바로 시내산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내산 약속, 레위기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최고의 극도의 사랑을 진실한 진심을 보여주는 인격적 관계의 극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사명의 땅 가나안이 아니라 먼저 이 시내산으로 부르신 이 초대의 의미를 아주 깊이 있고 바르게 온전하게 여러분 묵상하시고 정말 심도 있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믿음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까지 믿음의 생활을 걸어왔던 분들도 다시 한번 깊은 이 의미를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과 초대를 여러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살피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가, 나는 어떻게 구원을 얻어서 이곳까지 왔는가 여러분 깊이 되새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 시내산까지 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각자 어떤 이유를 통해서 저 세상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곳에 여러분 섰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생활에 익숙하기 전에 무엇이 믿음이고 무엇에 대한 믿음이어야 하며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은 나를 누구라 하시며 나를 왜 이 땅에 창조하셨는지 여러분 먼저 이것을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름을 받는 것은요 무슨 기적적인 신비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이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그것을 이해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믿고 안 믿고는 다음 문제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신이 하셨던 일들과 그로 인해 나를 부르셨고 이 언약으로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나온 그 의미가 의미가 어떤 건가를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깨닫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그런 거였구나. 거기까지 가면 그 다음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냐 그건 여러분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믿음의 길로 초대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뭔가 자꾸 뭐 이상한 게 들리고 뭘 체험하고 뭘 이런 거는요. 그냥 부가적인 열매일 수 있으나 본질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통해 사람을 당신의 믿음의 길로 초대하시고 자녀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요. 복에 대한 문제이기 이전에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복이라는 것을 믿기로 자기 종교로 이끌고자 하는 것은 이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 친밀한 조건으로 돈을 내라, 치성을 바쳐라. 이게 어떻게 인격적 관계가 되겠습니까? 너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 아파트 두 채 해와.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건 비즈니스 관계일 뿐이에요. 그냥 남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사기 행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다는 게 옳지 않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어떤 의도적인 조건이 개입하는 것은 더 이상 바른 관계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사귀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그 집 부모가 그랬던 그 남편이 또는 그 아내가 그랬던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일찌감치 갈라지세요. 절대로 절대로 그런 관계는 온전한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을 그런 온전한 인격적 관계로 부르시는 것이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책임을 질 테니까 너는 종교적인 치성과 상응하는 돈을 내라. 이건 깡패, 깡패. 이거는 이 깡패 집단들이 하는 거잖아요. 내가 너 장사하는데 방해 없게 할게. 너는 나한테 한 달에 이만큼 상납금을 내. 하나님이 깡패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마치 이 돈을 내야 정성을 바쳐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복 줄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교인들이 거기에 다 먹혀 들어가요. 없는 돈을 빚내서도 갖다 바치고 남편 몰래 갖다 바치고 아내 몰래 갖다 바치고 별 이상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런데 심하게 빠진 사람은 자기 몸도 갖다 바치는 거예요. 목사에게.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의 그 친밀함을 믿기로 어떤 복을 믿기로 그런 식으로 사람을 농락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 백성들을 그런 온전한 인격적 관계로 부르시는 거지 절대로 무슨 이 우주 깡패처럼 내가 널 지킬 테니까 지극과 정성을 보여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올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준비시키시는 게 있어요. 보면 미리 성결하게, 그러니까 생각과 몸과 마음을 성결, 거룩하게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하게 하시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사람들의 지금 생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빠져서 내가 원하는 식의 우상을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셨지만 모세는 한 가지를 더 갖다 붙였어요. 뭐였냐면 남자들로 하여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준비 과정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지 않았는데 모세는 지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의 욕심과 쾌락으로 그냥 나를 방치하고 탐닉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좀 긴장하고 집중하도록 하는 조처라고 볼 수 있죠. 쾌락에 대한 욕심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욕심, 쾌락,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스스로 절제하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자세가 바로 예배자의 자세고 성도의 자세다라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에 예배가 있기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 같은 이런 시간 특히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토요일만이 아니라 모든 삶을 잘 관리하셔야 돼요. 밤늦도록 파티를 한다든가 밤새도록 영화를 본다든가 뭐 스포츠를 본다든가 자기가 원한 것을 즐기는 데 빠져있는 거 이거는 결국 주일 예배를 방해하는 거야. 모세가 말했던 것처럼 결국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런 짓을 하지 말라 지금 말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다. 지금 오늘 이 예배를 나오기 위해서 여러분 6일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앞에 나올 때 순결하고 준비된 마음과 거룩한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토요일을 통해서 주일을 준비하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을 준비하는 그 거룩한 토요일이 돼야 거룩한 주일을 만들 수 있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 거룩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분명하게 이런 만남의 가이드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약속과 가이드가 지켜지지 않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좀 극단적이죠. 이 선 넘으면 넌 죽을 수 있어. 이건 좀 극단적인데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근거로 볼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대충대충 교회 다니고 대충대충 믿으면 된다? 여러분 이거 큰일 날 생각입니다. 성경대로 말하면 죽음으로 가는 생각이에요. 아무 생각 없이 지내거나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예배에 나오는 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만남의 의미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바르게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서로 부딪히고 뭐 서로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넘어가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아무리 봐도 좋은 게 아니냐라는 식의 믿음은 성경에 절대 없습니다. 여기 시내산 언약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일은 무슨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대하는 그 방식의 이 근본적인 뿌리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면서 저들이 접했던 그 세상 우상, 이집트 우상에 대한 지식은 뭐예요? 전부 미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을 인간 마음대로 각색해서 이집트 정권이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와 신과 연결시켜서 이상한 그 신화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에게 겁주고 사람들을 통제하기에 만든 게 우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편리와 자기의 유익에 따라 우상의 형태를 바꾸면서 자기의 욕심대로 행하는 그게 일반적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 태도예요.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기본 태도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이게 교회를 다니는 건지 도대체 미신을 믿는 건지 무슨 짓거리를 한지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신이 자기 그 상황과 환경에 맞지 않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막 고쳐버려요. 신을 자기 마음대로 태양신도 만들었다가 별신도 만들었다가 달신도 만들었다가 화장실신도 만들었다가 무슨 별의별 신들이 많아요. 홍콩이나 일본 같은 데 가보십시오. 기절 초풍할 만큼 신들이 꽉 차 있습니다. 전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 곳곳에 별의별 우상과 이런 잡신들이 많은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전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자기가 만든 신인데 거기 함정에 빠져서 이제는 그 신에 의해서 자기가 만든 신에 의해서 자기가 조종을 당해서 자기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그런 것까지 가는 게 그게 인간인 거죠. 저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니 첫 만남부터 너무 까탈스러워. 이렇게 선을 긋고 나오라 말아라 무슨 뭐 옷을 무슨 입어라 말아라 뭐 빨아라 말아라 뭐 하는 게 도대체 이렇게 생각이 들죠. 지금 여러분 이제 이 시내산 이 율법을 읽어가다 보면 이제 그렇게 느낄 거예요. 뭐 별의별 얘기를 알지도 못하는 얘기까지 다 해요. 특히 그 이 레위기 18장에는 성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아니 도대체 무슨 이런 식으로 성관계가 가능해라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쫙 나오면서 이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거룩하게 사는 여러분이 볼 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를 이해하는 거. 우상은 내 마음대로 신을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참된 믿음은 하나님 창조주가 만드신 그 뜻에 맞게 나를 이해하고 나를 만들어가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예배를 듣는 거, 예배 와서 말씀을 듣는 거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 가서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찾아가는 그 일을 해가는 거죠. 인간이 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그런 당신 닮은 인격을 지닌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 약속하고 그 약속한 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 관계가 깨지고 무너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알게 하심에 있어서 이런 거 아까 말한 까탈스럽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의사들이 수술할 때 대충 하면 되겠습니까? 대충 배 가르고 대충 몇 개 잘라내고 대충 이것저것 갖다 붙여가지고서 쭉 덮어버리면 됩니까? 때로는 잘 몰라가지고 수술 가위까지 안에다 집어넣고 꺼지까지 간에 처박아놓은 상태에서 툭툭툭 꼬매놓으면 그게 납니까? 안 돼요. 그렇게만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신중에 신중을 둬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몸과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난으로 하거나 대충하거나 이래서는 안 돼요. 수술 하나가 있으면은 자기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그동안 배웠던 걸 최대한 최고로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수술에. 근데 돈 벌어먹겠다고 한 시간마다 한 사람씩 수술 때 이쪽저쪽 바꿔가면서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들이 다 죽지 않습니까? 생명이 죽지 않습니까? 생명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까탈스러워 보이냐면 생명과 관련돼서 그러는 거예요. 이 율법과 법도와 규례가 지금 여러분의 생복,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행복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 뭐 우리 요즘엔 덜하지만 옛날에는 이 굿하는 집들이 있었어요. 그럼 전부 구경합니다. 그 무당이 막 그 작두 위에 서서 막 춤추고 막 별걸 다 뭐 그러고 막 그러고 그리고 이제 끝나면 그 집에서 이제 고사떡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다 또 나눠 먹고 동네하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뵐 때 지금 말한 뭐 굿판에서 굿 구경하고 떡 얻어먹듯이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사람의 심리고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뭐 이렇게 힘드냐 투덜거릴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의 생명을 위한 거예요. 요즘에 저도 이제 당이 높아지다 보니까 점점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가보면 먹을 게 없어. 의사하고 얘기하면 죽으려는 것 같아.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막 이런 생각. 근데 의사 말이 맞아요. 내가 느끼는 대로 먹으면 제가 죽어요. 정말. 그걸 가지고 의사를 탓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아 저런 돌팔이 저거 아 아무것도 모르면서 뭐 먹지 말라 먹지 말라. 돌팔이 의사가 아니라 그건 돌팔이 환자예요. 그러니까 돌팔이 환자는 의사를 마음대로 막 자기가 진단하고 판단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 우리도 돌팔이 성도. 하나님이 돌팔이가 아니라 우리가 돌팔인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이시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 언약과 약속을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함께 약속한 일에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이 지금 그 19장에 이 만남을 통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 대해 대충 알고 대충 살고 뭐 그 살다 보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대충하는 관계 때문에 결국 어떡합니까? 우리가 경험하듯이 관계가 다 깨지죠. 저 사람이 말한 게 그냥 대충 들렸고 저 사람이 신중하게 말하는 게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들렸기 때문에 나중에 너가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말이 아주 그냥 개똥으로 들리지.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없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분명한 건 그 사람은 신중했는데 나는 대충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부부관계가 다 그래서 깨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신중하게 말하고 있는데 내가 들을 땐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은 목숨을 걸고 끝이라고 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럴 수도 있지 하고 허허 웃어 넘기다가 진짜 끝장나는 일들이 생기죠. 여러분 상대방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것을 대충 듣고 소홀히 여기면서 여러분 그런 관계가 어느 관계든 좋은 관계가 없습니다. 깨집니다. 여러분들이 살다가 어느 날 관계가 깨지면 잘 들어보세요. 물론 상대가 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많은 경우 우리 인간은 이런 죄악을 갖고 있는 본능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그 사람에게 소홀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쌓였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신데도 인간의 삶에 있어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약속들이 뭔지도 모르고 그저 그냥 강대에서 뭐라고 말하든 아멘 뭐 오케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깨어서 집중해서 하나님이 뜻하시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히 지켜가는 이런 믿음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 뜻을 알면 사실 구체적인 디테일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은 분명히 어느 땅에 가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바운더리를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않아도 그 큰 문제가 안 돼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숙련된 그 기술공들이 그렇잖아요. 모든 걸 매뉴얼을 다 알아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한번 숙달이 되고 어떤 경지에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웬만한 거는 알아서 가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구원 그 이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처음 초대하신 이 장소, 신의 산, 교회, 성막 여러분 이런 사실에 섰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원한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 백성들과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무엇인가 우리가 좀 바르게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이제 스스로 3일을 기다린 후에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행했어요. 그 이야기가 이제 24장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19장에 얘기가 나오고 20, 21, 22, 23은 이제 그 안에 있는 규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24장에 비로소 이제 만나는 얘기가 나오는데 24장 9절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거기에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에는 청옥을 깔아놓은 것 같으며 그 말기가 하늘과 꽃 같았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손으로 치지 아니하셨으므로. 왜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하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배우며 먹고 마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뭐 때문이야? 순종. 어떤 순종? 말씀 그대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오늘도 우리 똑같은 거예요. 어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만남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이유,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 준비된 상태로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그럴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그렇게 준비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온다면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토요일이나 한 주일을 좀 잘 영성 있게 좀 지내고 오셨을 때 많은 분들의 간증이 뭡니까? 그 목사의 설교가 뭐 갑자기 수준이 높아지거나 뭐 떨어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어쩔 때는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준비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더라고요. 그 목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준비의 상태예요. 물론 목사가 안에서 헛소리, 이상한 소리, 딴소리 하면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라면 그 수준이 좀 설명을 잘 못하고 잘 좀 이렇게 떨어진다고 해도 그건 큰 문제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앞에서 준비된 그 사람의 마음속에 큰 은혜들이 끼치는 게 사실입니다. 목사가 게을러도 된다 그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리 와라 저리 가라 저거 해결해라 이거 해결해라 뭐 북한을 뒤바꿔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요즘엔 성령 하나님의 시대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을 야구공 받듯이 뭐 성령 받아라 뭐 그렇게 하면은 막 이 사람 저 사람 저기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고 막 개처럼 고양이처럼 깔깔대고 돌아다니고 이러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바로 인간들의 본능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신의 산에서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은 어떻게 관계할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역사로 훑어가지 않고 나중에 신약에 가서 고린도 전후서 가지면서 뭐 방언이 진짜냐 뭐 통역이 진짜냐 이런 얘기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준비된 마음 이전보다 더 경건하고 성결한 마음으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나오셔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생각 없이 지난번 광야에서 만나 막 거두다가 그 만나 다 썩어가지고 그렇게 욕먹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 사람들처럼 대충 듣고 대충 함부로 행동하다가 결국 관계 깨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뭐 헌물 갖다 바치고 지극정성 갖다 바치는데 좀 전에 읽었던 이사야 1장처럼 하나님이 징그럽다 너네가 라고 하는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이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하며 동행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만남의 처음부터 바른 관계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각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알게 하여 주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 내가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지를 아시고 내가 정말 행복한 게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 잊지 마시고요. 오늘 19장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백성들을 초대하시고 굳이 이런 한 장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의미와 그 목적을 여러분 반드시 바르게 알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에 화답하시고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 승리하며 기뻐하며 여러분 주님 안에서 정말 즐거운 그런 하루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시다.